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면서 빼앗겼던 법궤, 그리고 구약성경 오늘 이 시간 아스다롯까지 이르는 법궤의 이동 과정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궤가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어디로 옮겨갔죠? 실로. 실로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그걸 전쟁터에서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고 어디로 가지고 오죠? 이스라엘 진영인 에벤 에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에벤 에셀에서 법궤를 들고 아벡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법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고를 울리고 그 법궤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다섯 개의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으로 이동시킵니다. 그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 아스돗에 가서 다곤 신상을 모셔둔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두 번째 날 아침에 가보니까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엎어져 있는 그 상황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신 나머지 그것을 가드로 옮겨갑니다. 또 그 법궤가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앙이 맞아 가드 사람들이 그것을 에그론으로 옮기기를 원하여 에그론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에그론에서도 재앙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7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기로 결정하나요?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성읍이었던 벳세메스로 가져가기를 원해서 그들이 시험한 거죠. 조고를 그냥 소에다가 매달지 말고 암소, 송아지가 딸려있는 암소, 젖을 빠는 새끼가 있는 암소에다가 수레를 메고 한번 보자. 여기 진짜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건지 한번 보자. 그러고 암소에다가 새끼 딸린 암소에게다가 수레를 메서 그 두 마리를 놔둬보니까 법궤를 싣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벳세메스 사건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 거기는 누구에게 할당된 성읍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성읍이고 거기는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게 하셨으면 그 법궤를 잘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법궤 앞에서 무슨 실수를 하나요? 그 궤를 싣고 왔던 암소 두 마리를 그 수레를 부셔서 그걸 땔감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장 말씀 소개드리면서 레위기 1장만 좀 읽어봐 주십시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를 번제로 드리려거든 흠 없는 뭐로 하라고요? 수소로 드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제사장들이 이미 여호와에 대한 제사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니 법궤를 구경거리로 삼은 거 있죠. 그래서 쳐다보다가 몇 사람이 죽었다고요? 5만 과로하고 70명이 죽었다고요.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법궤를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대하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다가 결국은 사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서 그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서 오늘 그 법궤가 산 꼭대기에 있는 한 가정에 안치됩니다. 오늘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요 사무엘이 드디어 350여 년의 사사기 암흑기를 종결하고 새로운 여호와 신앙, 그것만을 향한 신앙만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부흥을 오늘 이끌어냅니다. 오늘 그 장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 2절 말씀, 법궤가 이동한 기랏 여아림 산 꼭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쪽 방향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놀 수는 없고 기랏 여아림에도 안치를 하려고 하니까 법궤가 좀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여호와의 법궤니까 낮은 곳에 놀 수 없으니 어디요? 높은 산 중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누구의 가정이요? 아비나답의 가정집에다가 들여놓고 누가 이걸 거룩하게 구별하여 날마다 섬기기를 세워놨나요? 그의 아들 엘리야삽을 세웠습니다. 그 엘리야삽에 의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잘 지켜지고 모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레위인인지 제사장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이미 벳세메스에서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여호와의 궤를 구별하여 제의식도 제대로 못 치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 가정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정이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제 나름대로는 아니지 싶어요. 아니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법궤가 거룩히 구별되어 섬기는 과정 속에서 법궤가 안치되었다, 20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이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 섬김은 따로 있지 않은가,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한 산 한 가정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울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찾았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시면 나하라 그래서 부르짖다 울부짖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과정까지는 아직 못 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경이라고요? 법궤를 모셔왔지만 뭔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괴로운 날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 절에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지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3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힌트죠? 이 블레셋 족속이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블레셋 족속이 올라와서 20년 동안 안치되어 있는 기간,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 동안에도 블레셋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레셋 족속이 계속 블레셋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뭔가 20년 동안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는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근데 지금 요 시점, 오늘 7장 3절 4절의 시점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연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런 것도 찾아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3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성하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활발하게 하던 시기가 아마 이때쯤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사무엘 선지자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일단 괴로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죠? 블레셋 족속 때문에 지금 괴로워한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의 원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신앙부터 회복하라고요.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부터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와서 기도 먼저 해보라고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들과 또 뭐요? 아스다롯을 먼저 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부터 제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좋다고 가지고 있고 즐기고 있고 있는 그런 것들 먼저 제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하다라는 단어는 이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말을 먼저 했잖아요. 전심으로라는 말을 다 아시죠? 이게 원문의 의미는 마음을 송두리째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 송두리째 남김없이 다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려면요? 여호와께 정말 돌아오려거든 마음에 있는 찌끼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온 마음을 다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행동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죠. 350여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선지자의 말에 반응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표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물론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 추구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만족스러운 것도 하면서 여호와만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걸 우리가 균형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잘 구별해 보시기를 구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그냥 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스바, 금식, 대성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집합적인, 집단적인 운동, 그러니까 무브먼트, 회개의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금식기도는 뭐가 수반되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전통적인 절기 안에서의 금식은 뭐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옷을 찢는다, 재를 뿌린다, 금식한다 다 같은 귀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회개라는 메시지 의미를 거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 교회에 뭐 건축을 하다가 안 되면 막 금식하러 간다 그러고 막 부흥을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그래서 막 금식하러 가시고 뭐 은사를 받아야 되고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가서 금식을 하시고 성도님들은 뭐 사업을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런 걸 우리가 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것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뭔가 나의 문제 나의 능력이 뭔가 탁월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막 우리가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곡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식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관계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다면 막 곡기를 끊고 막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하나님께 으름장도 놓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죠? 블레셋에 의한 압제입니다. 고통입니다. 블레셋에 의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시라고요. 그러면 금식한다고 블레셋이 갑자기 뭐 없어지나요? 그들이 자멸했나요? 도망갔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창칼을 들고 거기에 와서 전쟁을 벌이러 옵니다. 그러니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 다른 결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발등이 불 떨어진 거죠. 아마 이 그 장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중 안에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옮겨본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 맞죠. 사사시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시대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의 수위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그 고통의 수위가 궁극의 극점에 이른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어떤 거예요? 아니 무슨 저 철제 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무슨 신식 무기 기술을 주시던가 군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군사 전략서를 하나 주시던가 아니면 전쟁에 탁월한 장수를 한 명 태어나게 하셔서 세워주시던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 문제와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세상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와 예배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안 보입니다. 못 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지 연락되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처럼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더라는 거죠. 뭐 할 때요? 번제 드릴 때에 우리가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연을 움직이셔서 문제의 원흉인 블레셋의 그 힘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지나오면서 사사기 4장 5절 말씀에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인물을 기억합니다. 누구죠?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때 가나안의 왕 야빈이 철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기손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나요? 그 기손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모든 야빈 왕의 족속들,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이 거기서 표류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쓸어버리셨다라고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런 걸 통쾌하게 느낍니다. 그 통쾌하게 느끼고 끝내실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온전한 예배,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억압해 주시고 그 빼앗겼던 에그론 땅까지도 다 회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힘이 세었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인가?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느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돌아가셔서 7장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이 모습 안에 들어가셔서 회개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리라. 한번 7장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읽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속하신 십자가 사랑을 주변에 잘 전하면서 여호와만,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드리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